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아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성경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5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처음 이 1장을 이제 12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아 굉장히 뭔가 말씀이 이렇게 딱 아구가 딱 끼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오고 굉장히 말씀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막 이제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1장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힘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이 전대미문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는 이 말씀이 끝나는 이건 뭐 길지 않습니다. 3장까지밖에 안 되고 한 40여 절 조금 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단 3주 동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 캐피톨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이 전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피한 바울 사도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무척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가서 그 형편을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위험스러운 유대인들의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에게는 엄청 깊은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런 글로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또 다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가뭄이나 또는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몰래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이미 다가와 있다. 곧 주님의 날이 온다. 이게 세상의 말세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곧 오니까 우린 다 걷어치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하는 잘못된 재림 종말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태의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듣고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재림신앙과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성도들도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고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아 세상이 말세로구나. 주님 곧 오시는구나. 고통 속에서는 잘못된 이런 종말 신앙이 막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그래서 세상이 조금 어려우면 제일 득세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 갑자기 막 그냥 우리가 이런 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후서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이 서신서 편지를 보면 아주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그가 감사함을 느끼는 걸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이런 내용으로 거의 1장의 초반은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동일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상태의 편지를 가만히 지금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 아마 보게 되면은 놀랄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인사말 속에 그의 감사함 속에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그런 보화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 21세기 뉴욕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가르치고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이는 교회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고 했지만은 이 말이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을 얻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지금 누구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편지를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인이라고 하는 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는 말이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을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인,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임. 그들이 지금 집합에 있는 집합체, 집합, 그들의 회의,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이 편지를 쓴다면 그들은 이 편지를 딱 받으면서 아하, 누구나가 이 말 속에 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구나, 또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이란 단어는 개 또는 모이는 개 모임도 에클레시아, 조직 폭력하는 강도들이 모여있는 것도 모임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모임이고, 그것을 다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소위 유대인을 빼놓은 헬라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인의 모임의 편지를 받는다면 이들은 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뜻이 그런 교회란 단어가, 이 모임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데살로니가 인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그 앞에 다른 말이 들어감으로써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 말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이란 이런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모인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본래 단어가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에클레시아 이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교회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적어도 20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2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주의 바울 사도와 이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이제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뉴욕에 있는 어떤 모임의 편지를 쓰는데 우리에게 쓸 때 우리를 보고 뉴욕인들, 뉴요커들에게 뉴요커들의 모임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말 앞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뉴욕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 있는 뉴욕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일 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뉴욕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을긴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뉴욕 사람들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뉴욕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우선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며 성도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개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러요.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바울과 같은 선지자 사도들의 아버지이시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은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왕을 갖다가 퀴리오스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황제를 불렀어요. 바로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이 땅에 온 사람 이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예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고백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로 바울사도는 이 평범한 말을 쓰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서 교회 나와서 근엄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너무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바울사도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뉴욕에 있는 복음 잘 전하고 예배당 빠지지 않고 예배 잘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러는 뉴욕 사람들, 뉴욕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쓰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뉴욕에 살지만은 뉴욕에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바로 본 모습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러한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럴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탁 받으면은 내가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더 잘하겠어요? 믿음은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딱 믿는 순간에 이미 믿음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란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뭐라 하면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로 본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평생을 섬기고 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감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후서에 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말이죠. 정체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이 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이 온전케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더욱 자랐다고 했어요. 이 더욱이란 말은 우리는 많이 자랐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에서 이 더욱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뭐 상상이 안 되는 이거 깜짝 놀라 정말 나자빠질 정도의 엄청난 그런 말을 이 더욱이란 단어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의 믿음이 자랐는데 바울은 믿음이 뭐 요런 정도 됐겠구나. 우리 집사님 믿음이 뭐 저 믿음이 좀 요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놀라 까무러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자랐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이 그들이 자랐어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랐을까요? 봉배를 말이죠.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그럼 장성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가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감격이어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약하고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믿음을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있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게 되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면 금방 넘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목사, 장로 뭐 이것이 중요한 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그런 자들을 사람이 속이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속이면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의 지조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괴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들, 세상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정신, 시대 정신들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이 그런 상태가 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 폭발적으로 자라서 그런 것이 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졌다. 여러분, 사랑은 있다 없다로 우리는 아, 그 사람 사랑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사랑은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3절에 보니까 사랑의 풍성,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죠.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있잖아요, 아주 사랑을 많이 한다는 단순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넘쳐나가지고 강둑을 범람해버려서 그 폭풍 같은, 그 놀라운 폭포수 같은 그 홍수들이 범람해서 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는 이런 것을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너희가 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각기 각자가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각자가 다 서로 그렇게 넘쳐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 도대체 그런 걸까요? 거룩한 입맞춤, 기도, 문안 드리는 것, 어쩌면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랑을 넘어섰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이었을까? 아마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에 속하는 그런 사랑이었을 거예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이었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낮춰놓고 그를 섬기는 그런 사랑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그들 형제들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허물들, 부족함들, 그들이 가지고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뭐가, 우리 권사님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성도 청년은 어떻고 하는 그 많은 허물들,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그것을 사랑이 다 덮어버리고 많은 사랑으로 감싸는 아마 그러한 넘치는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바울사도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라. 감사, 항상 감사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이 그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감사 안 하면 못 견디는 것이에요. 이건 감사가 의무가 됐어요. 감사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표현, 이 말은 이것이 당연하다, rightly so, 이런 말은 정확한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지도 몰라, 이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 몰라, 우리는 감사 의무, 감사는 우리가 이제는 뭐 안 하고는 못 견디고 우리는 감사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이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보고는 이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는가 할 고백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랐고 풍성해졌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정체되질 않아요. 믿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믿음이 그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라는 믿음. 청년 때의 믿음과 장년 때의 믿음과 노년 때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냥 처음 들어와서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를 알 때의 믿음과 5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믿음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자라야 되고 사랑도 점점 풍성해져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가 지금 직접 자랑을 한다.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하나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하는 것이다. 그가 뭘 자랑하겠어요? 이가 자랑하는 건 아까는 감사했지만 지금은 자랑하는 것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너희가 지금 참고 겪고 견디고 있고 너무 받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너희 믿음,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교회마다 가면 바울사도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너무 필요해요. 핍박은 뭐고 환난은 뭘까? 핍박이라는 것은 말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핍박이라고 해요. 자,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집사님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당한 적 있어요? 와, 예수를 믿는다고? 야, 너 예수 믿어 하고 핍박당한 적 있나요? 오늘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동족이거나 이런 사람,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유대인의 그 신앙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은 예수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는 그 사람들을 못 뵙게 하느라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바울사도가 도망갔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지만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은 어차피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환난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불편함으로, 힘듦으로, 지침으로, 좌절로 막 나타나요. 우리가 겪는 게 환난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가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그 당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처지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더 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핍박은 안 받잖아요. 아, 우리도 핍박을 받나요? 오늘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뭘까요?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를 잘 안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더 나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아이고,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저것들은 하고 핍박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우리보다 더 못해 예수를 너무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받는 것인지 참 세상에 온통 뭐 나오는 거 보세요. 뭐 교회 믿는 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엄청난 악성 악플이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죽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안 믿고 믿음이 제대로 없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래?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핍박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야. 아이러니아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 어쩌면 핍박은 유혹일지 몰라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끊임없는 게으름 같은 거, 어떤 핑계 같은 거, 어쩌면 어떤 적당한 타협 같은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환난에서 견뎌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면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탓을 할 수 있고, 또는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나와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참는 많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게 뭘까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은 똑같이 환난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환난이 있을 때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참아내라는 거죠. 자, 그럼 인내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면, 그 믿는 자들 인내라는 건, 아, 고난이 있으니까 모든 것 체념하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다 이런 거지. 지나간 그냥 다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인데 주여 하고 고난 그냥 체념하고 견디라는 것, 이것이 인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환난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어쩌면 침체에 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굳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저항하라는 것이에요. 버텨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냥 참아내는 것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오니까 그냥 맞는 이것이 우리가 인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꿋꿋하게 우리가 서서 그것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을, 인내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많은 인내를 지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는 그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켰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과 형제들의 핍박 속에서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을 지켰어, 인내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 왕, 이 사울왕의 그 박해 속에서 그는 인내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보면 전부 그래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인내로 지켰어요. 자기 자신을 지켰다. 다니엘, 그는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형편없는 이국의 포로의 삶을 지냈지만, 그래서 그 나라의 거짓 종교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지키는 이런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하나님과 인내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동등한 그런 핍박, 어쩌면 더한 핍박, 이런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를 지켰다는 거지. 바로 바울사도는 그 인내를 얘기해요. 우리는 바울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옛날처럼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항상 담대해져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바울사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사람은 정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냥 뭐 어쩌면 복음 안전하고 천막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이 비즈니스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럼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핍박을 받고 도망을 쳐서, 세상에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지금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핍박을 받아서 밤에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가 얘기했던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셨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성경에 보면은 전부 환난과 역경 중에서 견뎌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에 걸려 좀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환경이 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가난에 빠지게 되면, 빈곤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너희 인내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너희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 성도들은 단순하게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졌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이 시련 속에서 인내만 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내를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가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뉴욕과 같아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발전이 되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번영되고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대적인 상황은 절대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절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인내와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이란 말은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 그런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합당하다 하고 여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가?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풍성한가? 아니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켰는가?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이 견뎌냈는가?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될 수 있구나 하는 재판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사고가, 핍박이, 질병이, 빈곤이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이런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재판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의 증거라고 해요. 이 표란 말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바로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증거물을 쌓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죠?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이 2021년 더 힘듭니다. 어떤 분은 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겉으로 남고 속으로도 남는 분, 수입이 더 늘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 때문에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힘들게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이제 실직을 하게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공의의 판단의 심판의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심판의 증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렵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여겨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는 바로 수단이 고난입니다. 그 도구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까지 자라는 그한 믿음의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는 우리 뉴욕 사람들의 교회와는 달리 불평도 원망도 좌절도 체험도 어떤 의기소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다른 교회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겠구나. 그는 이 후서를 쓰면서 어쩌면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